성경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나를 읽어주고 나의 상태를 진단해 주는 것입니다. 가인을 시작으로 해서 성경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인은 그 속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참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다름 아닌 나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바로의 실패 이야기, 고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내면의 부분이 깨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본문은 짧습니다. 먼저 개역개정 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부분이 메시지 성경에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아멘. 고집은 이중적인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고집이라는 것은 결과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결과가 좋으면 고집이 좋은 것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고집이 좋은 결과는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2년 1월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큰 충격이 되는 날이었는데 다름 아닌 130년 동안 세계 필름 시장을 석권했던 코닥이 뉴욕 법원에 파산 신청 보호를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 세계의 많은 경영 전문 대학원이 코닥의 사례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원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코닥이 망하게 된 것은 고집 때문이었다라는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1975년에 굉장히 빠른 시간입니다.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한 곳이 바로 코닥이었다고 합니다. 발명만 해놓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닥은 예전에 기존 필름만을 계속 고집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그큰 회사를 망하게 되었고, 그 후에 코닥 필름은 사업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쌓았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쇄업으로 변환하고 그 인쇄업이 잘 되어서 1년 만에 파산 보호에서 벗어났다고는 합니다. 오늘은 애굽왕 바로의 고집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고집을 살펴보아야 하는가? 고집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이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집이란 영적인 문제의 동시에 우리의 인격이고 성품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왕 바로의 고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왕의 권세와 역할이 어떠했는가를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집트의 왕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왕은 신에 의해서 선택이 되고 신의 자격으로 이집트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갖는 고집은 통치의 수단입니다. 왕이 만약 고집을 꺾는다는 것은 자기가 신이 아니라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은 그 무엇보다도 절대로 고집을 꺾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부터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요셉, 애굽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이름입니다. 이집트 역사상 정말 위기가 찾아오는데 7년 풍년과 7년 흉년, 14년간의 세월입니다. 왜 풍년이 나라 존립을 위협하게 되는가? 그렇습니다. 풍년은 축복이자 동시에 재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1장은 당시 애굽에 쌓아둔 곡식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다. 그 수가 한이 없었다라고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16세기 스페인은 볼리비아와 멕시코의 광산을 발굴해서 엄청난 은을 확보하게 됩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물가와 임금이 상승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불과 1세기 만에 풍부한 은으로 말미암아서 스페인은 모든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몰락하게 됩니다. 요셉은 미리 이 지혜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7년 풍년으로 얻은 곡식을 각 성에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생산지에서 타 지역으로 곡식을 유통하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을 막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한 것입니다. 요셉의 이 정책이 애굽의 쇠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지혜로운 정책이 된 것입니다. 곧바로 7년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온 땅이 굶주렸습니다. 백성들은 바로에게 양식을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자칫하면 밀란과 군란이 일어날 상황입니다. 상황이 너무 긴급해지자 바로는 요셉에게 이 상황을 전체에 일임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때 백성과 가축과 이 토지의 모든 매입을 도와줍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쓸모없는 땅, 또 굶어 죽어가는 가축을 나라 돈으로 다 사주고 또 그 곡식의 종자를 땅에 심게 됩니다. 그렇게 흉년을 극복하고 백성은 이 요셉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요셉이 믿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고 당신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이 이 흉년과 풍년을 설명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땅의 흉년이 아니라 이집트의 이제 진정한 흉년을 의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흉년을 이겨내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집트는 잊게 됩니다. 충분한 은혜를 잊어버리는 은혜 상실증, 은혜 상실증이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상실해버리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시작은 이 불치의 병에서 시작됩니다. 왜 성경이 그것을 표현하느냐? 우리 모두가 다 그 불치병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렸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왕이 고집을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안에 고집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됩니다. 바로 전 시간에 전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경험했든지 상관없이 내 안에 고집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는 불치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애굽을 다스리는 신적인 통치자가 요셉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집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요, 고집은 사람을 괴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는 그냥 단순히 고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괴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이 괴물은 광범위한 광적인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데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 강에 던져버려라 라는 명령을 함으로써 모든 외국 사람들에게 살인 면허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기의 고집이 난무하던 시절에 바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모세 이름은 건져냄이란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라 이름을 지었는가 하면 고집의 바다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안전하고도 가장 위험한 곳 바로의 딸의 손에서 모세를 자라게 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주십니다. 가장 복잡하고 정말 신앙을 지키기 힘든 이 뉴욕 땅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아이러니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모세는 나이 40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40년이 흘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0년은 정말 긴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사람이 변해도 충분히 변할 수 있고 그 고집이 꺾여도 충분히 꺾일 수 있는 세월입니다. 우리는 종종 얘기합니다. 뉴욕에 온 지 40년이 되었다고. 그 긴 세월 동안 여러분 우리의 고집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고집은 영적인 폭력입니다. 영적인 폭력은 실제적인 폭력의 현장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는 콜링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소명은 토마호크 미사일과 같습니다. 정확한 타격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는 애굽에서 만들어진 신 바로 왕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바로를 정밀 타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름을 받은 모세의 입장에서는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세 번이나 거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요청을 묵살해서가 아닙니다. 모세를 보낼 만한 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께 거부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묵살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낼 만한 자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그 명령을 전달하는데 2절에 애굽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나의 고집이고 바로의 고집입니다. 고집은 하나님과 전쟁을 부르는 결정적인 방아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의 고집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인 작가가 쓴 웨하스 의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웨하스 의자. 과자, 여러분 좋아하는 과자 있으시죠? 웨하스요. 그 웨하스로 작가가 의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맛있고 예쁜 과자로 의자를 만드는데 문제는 과자로 의자를 만들기 때문에 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왜 사람은 앉을 수 없는 의자를 만드는가라는 겁니다. 작가가 답을 냅니다. 부수기 위해서, 파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고집이 있는데 자기가 만든 고집으로 모든 걸 다 부수고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고집을 내지만 그 고집은 나와 교회를 파괴합니다. 내 가정 속에서 나의 고집은 가정을 파괴하고 나를 파괴합니다. 바로 바로의 고집입니다. 한 나라를 지키는 왕이 고집을 부림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와 나라가 망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보다 못해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겠는가? 그 사람들을 차라리 보내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해라.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하고 있는 줄을 모르십니까? 신하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하들은 바로 왕의 고집으로 나라가 망해가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 그 나라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나라의 왕 바로였습니다. 스스로 만든 웨하스 의자에 앉아서 자기와 자기 자신과 나라를 파괴하는 왕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한복판에 떨어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열 가지 재앙을 다 읽어보시면 열 가지 재앙은 동사형입니다. 왜 동사인가? 바로 하나님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였다. 동사입니다. 개구리가 올라가서 애굽 땅에 덮었다. 동사입니다. 애굽에 내려진 열 가지 심판이 바로의 고집을 나의 고집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인 열 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까지 바로의 또 다른 이름은 왕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바로는 나라가 멸망하는 순간까지 왕강했습니다. 고집이 이토록 무섭습니다. 고집은 중독입니다. 끊을 수 없는 중독입니다. 중독이란 특정한 것에 의존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이 정확한 병명이 무엇인가 하면 알코올 의존 증후군입니다. 나의 무능을, 때로 허전함을, 공허함을, 우울감을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알코올에 의존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고집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집에 대한 의존이 중독으로 변해버렸고 그 중독은 완강한 고집으로 변하였고 그 고집은 이해할 수 없고 해석이 불가능한 사건을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은 일곱 번이나 바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라는 것을 세 번이나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바로에게 일곱 번이나 더 말씀하신 것은 그토록 바로를 설득하기 원하셨고 그 고집을 없애기 원하셨고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왜 열 가지 재앙을 차례로 보여주면서 바로가 완강했다고 밝히는 것일까? 도대체 바로는 무슨 가치를 지키려고 그렇게까지 완강하게 고집을 부렸던 것일까? 그렇다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내 고집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무슨 가치를 지키려고 그렇게 고집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바로 왕은 이 재앙 앞에 일주일이나 버텼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가 온 애굽 땅에 덮이는 사건에는 바로도 견딜 수가 없었는지 모세와 아론을 바로 당일날 불러서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을 개구리에서 떠나게 하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모세가 묻습니다. 모세가 기꺼이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언제쯤 이 개구리들이 너희 땅에서 떠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개구리가 지금 내 삶을 괴롭힌다면 당장에 개구리가 떠나는 것이 원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로 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8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언제라고요? 내일이라고요. 고집이 이렇습니다. 공부 안 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하죠. 너 언제쯤 공부할래? 내일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언제부터 새벽기도 하실래요? 내일이요. 제 아내가 저에게 얘기합니다. 언제부터 운동하려고? 내일부터.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내일이라고 말하는 순간 내 안에 고집이 있는 겁니다. 내일은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안 하겠다는 고집인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고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집이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고집을 내려놓지 않을까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잘못된 생각. 바로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에 아마 개구리가 없어질 거야. 우리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이 그 개구리를 다 없앨 수 있을 거야. 이 꺼야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속에 고집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이 내 자신과 공동체는 다 웨어스 의자처럼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 끝에 유다서라고 하는 작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본능은 출애굽기에 있는 고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무엇으로 망한다고요? 고집으로요. 고집은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성격이 아니라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집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은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영적인 폭행이 되는 것입니다. 고집은 꺾어야 할 내면의 문제가 아니라 버려야 할 죄의 영역인 것입니다. 마침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놓아줍니다. 물론 그의 자발적인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열 번째 재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요.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옥에 갇힌 사람들의 장자, 심지어 가축의 처음 난 것이 다 죽었습니다. 그 나라에 죽음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바로를 포함해서 바로의 신하 애굽 사람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열 번째 재앙입니다. 아홉 번째 재앙을 모두가 다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열 번째 재앙을 앞두고서도 자기의 고집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고집. 우리가 뉴욕에 와서 40년을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는 나의 고집이 열 번째 재앙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자신의 눈앞에 왔을 때 바로는 자신이 신이 아니라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을 떠나라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고집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동선을 파악하고 있던 바로가 출애굽기 14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했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의 마음이 여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전의 마음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그 악한 마음을 홍해에서 깨뜨리셨습니다. 자신을 향해 상대방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소유하고 있는 그 악한 감정, 그 고집을 홍해에서 아예 지워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집을 지워야 하는 것입니다. 고집은 진리를 만나야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을 꺾으려 하지 마십시오. 홍해에서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죄악이 바로 고집인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모습은 내가 그처럼 고집스러운 사람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울인 것입니다. 외면과 내면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인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외면이란 내면이 드러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면이 고집이 있으면 외면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자리 잡아야 내 밖으로 하나님의 영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고집의 육이 있으면 여전히 나는 보여지는 육의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게 되면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 되어서 존경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경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존경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고집을 지우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고집을 지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바로를 거울로 보았습니다. 바울 안에 있는, 바로 안에 있는 지독한 고집이 바로 나에게 있는 고집입니다. 하나님, 이 고집이 홍해에서 씻겨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내 내면에 거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의 밖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는 참 좋은 그리스도인, 참 좋은 교회가 바로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